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이 병든 자를 부르십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오늘 묵상을 쭉 말씀을 읽다가 보면 예수님은 언제든지 가르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마가복음에 예수님은 계속 가르치시는 분이세요. 어제도 보시면 우리 마가복음 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여러 가지 말씀으로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어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는 예수님이 죄사하는 권세가 있으시다 고 하는 것을 주장하셨고 오늘은 세 가지 논쟁이 나오는데 음식 논쟁이 나오고 그리고 금식 논쟁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안식일 논쟁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쭉 읽을 때 우리가 한 가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예수님은 언제든지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논쟁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 나라의 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려고 애를 많이 쓰신 분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늘 가르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 시대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느냐?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질문하면서 성경에서부터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합니다. 이를테면 뭐 대인관계의 문제가 생겼을 때 자녀를 어떻게 기를 것이냐, 혹은 자녀의 진로를 어떻게 지도할 것이냐, 뭐 기타 등등 부부관계의 문제들, 뭐 혹은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고 하는 이런 모든 문제들이 있어서 성경의 원리가 무엇이고 예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배워야 되는데, 이를테면 우리 지난번 신명기 읽을 때도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이 가르치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부터 가나안으로부터 배우는 거고 세상 풍조로부터 배우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기를 것이며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쓸 것이며 하는 이런 문제들을 자꾸 세상으로부터 배우는 거죠.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몸은 예배당에 있는데 실제로는 세상으로 점점 흘러가는 일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으며 예수님께로부터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배워야 할 것인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래서 어설픈 지식을 가지고 혹은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를 가지고 복음을 대항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인생 되도록 잘 듣고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가르치시는데 예수님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는 거예요. 특별히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숫자는 얼마나 되지 않아도 상당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무슨 뭐 사두개인들처럼 제도권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중 사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지금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첫 번째 등장하는 이야기는 세리나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보면 14절과 15절을 보시면,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거라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라.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는데, 세관 당시 가브나움은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세관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세관은요, 그야말로 매국노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질시를 당하고 왕따를 당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의 세리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는 세금을 받는데요, 세금을 로마가 받는 것이 아니고 세금 징수권을 팔았어요. 그래서 세금 징수권을 산 사람이 세금 징수, 예를 들면 전주 지역의 세금 징수권을 로마가 파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일종의 뭐 입찰하듯이 해가지고 우리는 이 지역에서 세금을 얼마를 바치겠습니다. 얼마를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그 지역의 세금 징수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금 징수권을 왜 받겠습니까? 세금 징수권은 그야말로 백성을 착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인 거예요. 이를테면 전주 지역의 세금 징수권을 자기가 받으면, 이를테면 로마에는 내기로 한 약만큼만 내는 거죠. 나머지는 얼마를 걷던 데 다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금 징수권이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 백성을 착취하는, 그러니 그 세금 징수권을 가지고 뭐 무슨 이 사람이 자선 사업하려고 세금 징수권을 딴 것이 아니고 이걸 가지고 자기 배를 불리려고 땄기 때문에 얼마나 잔인한 일이 많이 벌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 세금 징수권을 가지고 세금을 받아내는, 또 세금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민족의 고회를 빠는 매국노가 아닐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조직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선한 사람일 수가 없는 거죠. 그 문화와 그 상황에서는. 그러니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도 세관에 앉아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야말로 민족의 고회를 빨아먹는 아주 고약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 하시고 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니까 기념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기 친구가 이제 자기 동료가 예수님을 따르니까 또 그 시대 문화 속에서 예수님을 대접하고 그리고 자기 예수님을 대접할 때 친구들이 와서 같이 예수님과 식사하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어떤 직업 혹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어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고 아마 물론 이 사람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뒤에는 아마 자기 직업을 청산해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면서 계속 그런 일을 할 수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알페오의 아들 레위는 조금 더 이기적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런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조금 왜곡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인생을 새롭게 개척하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초대해 주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사람이어도 하여튼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충분히 비난받을 만한 요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을 보시면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함께 먹는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이 언약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친구가 되고 서로 보살펴주는 뭐 이런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누구와 함께 먹느냐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또 이 사람이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느냐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예수님 같은 분은 저런 세리나 죄인들과 어울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예수님 같은 분은 자기들과 같이 어울려야 된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튼 예수님이 세리나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함께 이 언약적인 식사를 할 수 있느냐 내지는 저런 사람들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보면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어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세리나 죄인들이 그야말로 죄인이고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예수님도 세리나 죄인들은 병든 자이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병든 사람 혹은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온 거다. 네가 스스로 건강하다고 여긴다면 혹은 네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긴다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나는 그야말로 세상에 소망이 없는 연약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온 거다. 예수님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연약하다는 것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되는 겁니다. 허물이 많다는 것도 뭐 어떤 상처가 많다는 것 혹은 죄가 많다는 것도 우리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바리새인처럼 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늘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의로운 삶을 살려고 애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더 나은 인생, 더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면 세상에 있는 죄인들 혹은 자기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사람들,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과 계속 자신을 구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구별이 정말 필요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자기를 정당화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긍정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그거요 위험한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바리새인처럼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이 바리새인처럼 되기가 더 쉬워요. 왜냐하면 열심히 하면서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쓰면서 남들과 자기를 계속 구별하고 자기를 정당화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어떤 의미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부심 뭐 이런 거를 갖게 될 때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이거 위험한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자꾸 이렇게 뭘 패거리를 만들려고 그러고 그리고 남들을 약간 조금 무시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태도와 자세를 갖게 되기가 상당히 쉬워서 이게 이제 영혼의 위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룩하고 정결하지 못한 사람을 질시하거나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바리새인 같이 산다고 해서 너무 자책하지는 말고 또 너무 비난하지는 말고 뭐 예수님은 죄인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에게도 늘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계속 논쟁을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을 가르쳐 주시려고 애를 많이 쓰시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만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큰소리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가르쳐 주려고 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두 가지 논쟁이 나오는데 하나는 금식 논쟁이 나오는 거예요. 18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 금식 논쟁이 있어요. 두 번째 등장하는 것은 23절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세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이 금식 논쟁이나 안식일 논쟁은 다 바리새인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대로 예수님이 행동하지 않았던 거죠. 금식일이 많았거든요. 금식일이 많았어요. 정해진 금식일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정해진 금식 기간에 금식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인즉 예수님은 혼인집 신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면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 당시의 문화 속에 혼인잔치는 7일을 했어요. 7일. 밤마다 잔치를 벌였거든요. 그러니 이 금식 절기가 계속 돌아오는데 이게 혼인식이 있으면 혼인할 때는 금식하지 않아도 되는 뭐 이런 전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컨대 예수님은 당신은 혼인집 신랑과 같은 분이라고 주장하시는 거죠. 그래서 혼인집 신랑은 금식하지 않고 또 혼인잔치를 할 때는 금식하지 않는데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혼인집 신랑과 같은 분이라고 주장하시면서 더욱이 오늘 본문에 21절과 22절을 보시면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은 생배 조각이고 새 포도주와 같은 분이어서 낡은 유대인의 전통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예수님은 생배 조각과 같아서 낡은 옷을 가지고 생배 조각과 잇대어서 이거 바느질을 해놓으면 생배 조각 때문에 낡은 옷이 헤어지는 감당이 안 되는 예수님은 새 포도주이기 때문에 낡은 가죽부대에 넣으면 포도주가 계속 발효가 돼가지고 낡은 가죽부대를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예수님은 그 시대의 유대인의 문화와 전통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예수님이 주장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전의 전통과 자신이 걸어가는 길이 다르다고 주님 그렇게 선언 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 그런 의미에서 또 한 가지, 안식일 논쟁도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유대인들이 뭐 안식일은 이런 날 저런 날 그래서 일도 하면 안 되고 심지어 곡식을 이 부벼서 먹여서도 안 되는 날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예수님 당신이 왕이시라 주장하시면서 이 어떤 안식일 규례를 하나님이 왜 만드셨겠느냐,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건 아니냐, 예수님 그렇게 주장하시면서 종교적 규례를 지키는 거 중요한 무시한 종교적 규례를 지키는 것이 의미가 없는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정당화하고 오히려 연약한 사람을 무시하고 배고픈 사람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규례를 지키면서 자기가 이만큼 율법을 지킨다,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 못하는, 혹은 그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귀신들도 알아보는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은 못 알아본 거예요.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종교적 전통을 지키면서 혹은 자기를 정당화하고 혹은 자기를 과시하려는 욕심에 예수님을 대항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어제도 본 것처럼 오늘도 죄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죄인의 허물과 연약한 사람의 어떤 아픔을 짊어지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은혜 안에 머무는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